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를 산다라는 것은 살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간다라는 얘기는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알고 닮고 그래서 그분으로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 감사 속에서 감사의 감격이 있고 또 감사의 눈물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이 사명적 존재로서 우리의 사명이 선명해지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감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감사의 자리에 불평도 많고 또 원망도 많고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어떤 원망, 질투, 시기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욕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깊은 감격스러운 삶을 이렇게 상실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참 귀한 믿음의 자세로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세도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그런 유약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땅의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상실한다든지 예배의 기쁨을 상실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하지 않은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알아감은 그냥 단순하게 생명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수록 우리가 교회를 다닐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그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 올수록 그 알아감이 더욱더 성숙하고 또 귀한 열매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에 대하여서 타협함이 없고 또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귀한 모습들이 있고 그 분명한 삶의 모습들로 점점 변화되고 자라가는 그런 성숙함이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열매를 맺는 계절이잖아요. 내 삶의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들이 있는지 올 한 해도 내가 자라났는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열매들이 있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예,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변화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정말로 굉장히 달랐던 분이에요. 너무너무 달랐어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아마 그렇게 극적으로 다른 분도 드물 정도로 참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그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살았어요. 자기 지식으로 살았고 자기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열심이 아주 과도해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참 원수의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가 참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참 부족한 것들을 많은 부분에서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반하여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한번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라서 그가 알고 주고 있는 성경적 진리를 따라서 그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하는 모습들은 그의 많은 사역들에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랐다라는 것이죠. 요즘처럼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구별이 잘 안 갔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표징이 나타났던 그런 귀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예수를 믿는 것과 아주 참 많이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그런 거였을 거예요. 핍박 속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참 고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왜 그들을 핍박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그는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였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삶의 변화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역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다. 예,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 창조의 역사는 단순히 지으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태양계가 스스로 돌아요. 지구가 스스로 돕니다. 그런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요. 별들을 운행하신다 그래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으신 이후에 그것이 스스로 돌아가게끔 스스로 이 태양계의 질서가 있게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자연 질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끔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이 역사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을 일으키게도 하시고 나라들을 패하게도 하시고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멸하기도 하시고 그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변화된 믿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알아가면서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4절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보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믿음의 사람들 4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면서 이 사람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벨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아는 내용은 뭐예요? 그는 예배자, 참 예배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참 예배 한번 드리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형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형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참 복되게 살았다라고 이 세상 기준으로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그 믿음이 오히려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었으나 그는 믿음을 따라서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도래 형한테 맞아 죽었을지언정 그는 믿음으로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시작을 아벨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예배 드렸어요. 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순교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순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귀한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서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뭘 보지 않았어요?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다른 삶을 살다 간 분들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게 살다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 폼나게 살다 가셨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다른 데를 갔냐? 성경이 다른 데를 갔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한 곳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곳에 갔다고. 결국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 살았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어땠어요? 너무 달랐어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같은 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살았고 같은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이 지금도 보면 많은 곳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사는 신앙생활을 참 감사하게 하는 분도 있고 참 어렵고 쉽지 않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왔던 지역이 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베트남 지역인데 저 위쪽에 보면 하노이라는 곳입니다. 베트남 수도예요. 근데 베트남이 그 남북 그 전쟁을 한 이후로 아직도 저 북쪽은 복음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제가 거기 하노이라는 지역에서 저 위에 라오까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더 북쪽이죠. 그러니까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 위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사파라는 지역인데 흐몽족들이 주로 사는 흐몽족들은 지금 그 좀 산속에서 사는 산지족이에요. 그러니까 태국 북부, 라오스 북부, 또 중국 남단 이런 산지에서 사는 그런 소수 부족들입니다. 제가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블랙 흑몽, 뭐 플라워 흑몽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까만 옷을 이렇게 입고 살고 아이들 저런 아이들도 있고 참 안타깝게 사는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이 한 6살짜리가 3살짜리를 데리고 길바닥에서 장사를 하면서 사는 아이들이 참 너무 많더라고요. 밤에 다녀보면. 좀 안타깝게 사는 부족인데 그래도 이 흐몽족이 복음이 많이 들어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호치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 이런 책을 한 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책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린이들, 베트남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동화, 성경이 어린이 성경이 구약신약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만들고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재, DVD, 뭐 동영상 이런 걸 콘텐츠를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아는 선교사가 저 북쪽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돈이 든대요. 그래서 성경을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걸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 헌금에 일부가 이 지역에 성경 보내는 지역으로 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좀 보내줘라 라고 헌금을 보냈더니 그리고 선교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강예림 선교사가 하는 얘기요. 목사님 우리 지역은 베트남어를 안 써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어를 안 쓰면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를 안 쓰냐 했더니 제가 위에 있는 지역은 흐멍족인데 흐멍족 언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못 찍네 그랬더니 네 그거는 가져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번역을 하면 되잖아 그랬어요. 흐멍족으로. 그런데 흐멍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처음으로 흐멍족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헌금으로 참 귀한 언어가 번역이 돼서 이 언어가 된 성경이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됐는데요. 저만큼을 찍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았는데 인쇄비용상 굉장히 많이 찍어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다 찍었다라고 생색을 못 냈어요. 우리는 3분의 1 가격 내고 저만큼을 찍는 바람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할당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근데 그 지역을 가니까 저희가 한 1,000권이 안 되는데 그 지역의 아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찍어서 배포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인쇄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이게 남쪽에서는 번역하고 인쇄하는 일이 괜찮았습니다. 아, 근데 이 북쪽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남쪽에서도 안 됐던 것은 이 흐멍족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당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고요. 미국 전쟁 가운데서도, 미국과 베트남 전쟁 가운데서도 흐멍족들이 반공산주의 노선을 폈어요. 이미 복음을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한국에서도 있는 극동방송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시아 쪽에 전파되는 흐멍족 언어로 극동방송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라디오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산지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죠. 그러면서 이 복음들이 확장되어서 반공산주의 노선을 폈던 곳이 흐멍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도 그 난민들 가운데 흐멍족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번에 듣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쉽지 않은, 참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이 요구되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에서 하노이, 하노이에서 라오카이, 라오카이에서 사파까지 저 성경 찍고 운송하는 모든 일이 거의 1년 걸렸습니다. 참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 가운데 빨간 옷 입은 자매 있죠. 저 자매가 참 귀한 자매입니다. 흐멍족이면서 대학을 나온 자매예요. 그래서 베트남어도 할 줄 알고 흐멍족어도 잘하는 그런 참 귀한 자매입니다. 저 사람이 석 달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해서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고요. 그 가운데 까만 옷 입은 자매가 우리 그 컨미션에서 나간 우리 교회에서 왔었던 임마누엘, 우리 2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잠바 입으신 분이 그 흐몽족 북부 지역 지도자 총 책임자세요. 그래서 저분이 앞으로 성경 배포하는 일들을 맡게 되고, 또 맨 여러분 보시는 그 왼쪽에 오른쪽 계신 분은 그 호치민 선교사님, 이 성경들 베트남어로 만드시고 콘텐츠화 하시고 이번에 인쇄를 하신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하노이에서 라오까지 가는데 길이 안 좋았어요. 길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었고, 가서는 산지 쪽에서는 오토바이가 그 지역 이동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역자들입니다. 오토바이를 이끄는 분들이. 그분들과 같이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우리 옛날 시골길 같았어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 타고 저 길들을 우리가 가서 산지 쪽에 있는 현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이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근데 현지 기도자들과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이렇게 참 유사했어요. 이분들이 흥몽적으로 핍박 가운데 있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신학 교육과 성경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너무 신학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신학 학교를 다녀서 배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산에서 내려가고 내려가서 하노이까지 가는데 이제 지금 고속도로가 뚫려서 6시간 걸리고요. 그전엔 12시간 걸렸어요. 아니면 기차로 13시간을 가든지. 근데 제가 가기 전에 바로 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6시간 만에 올라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차로 이제 택시로 1시간 가고 오토바이로 한 대여섯 시간 도는 그런 지역들인데, 이분들이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신학 교육을. 그게 너무너무 갈급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는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들이 다 우리 온두라스에 짓는 예배당 사이즈예요. 뭐 비슷합니다. 근데 다 부흥을 하는데 산마을에서 어떻게 중축할 방법들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고요. 그러면 저 기타 치시는 분 한 분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분이 19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형네 집에 놀러 갔다가 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전에 그 사람이 여행사 가이드를 하면서 돈을 잘 벌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일을 접고 자기 가정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한 약 애 어른에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9살에 은혜 받아서 가정교회를 이루었는데 28살에 참 산지에서 참 큰 교회를 이룬 참 좋은 지도자가 됐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으세요. 이 핍박 속에서 예수들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다 보니까 보면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참 비범하시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분들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 한 분 한 분 참 귀한 분들이다. 저와는 참 다른 곳에서 목회하시는 참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도전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참 반성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세례를 준비하려면 직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또 사회적인 불이익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감옥살이 각오해야 됩니다. 제가 올라가기 전에 세례식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경찰들에게 발각되어서 세례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받기 위해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 자매는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그 선생님의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괜찮냐라고 했을 때 그 자매의 이런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주인공들과 동일한 삶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면 그 앞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분들과 동일한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참 같은 예수를 믿어도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조건 때문에 세례를 이런 조건 하에서도 세례를 받기를 원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세례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런 곳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속적인 신학교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성장으로 인해서 공간이 부족한 문제들, 핍박 속에서도 흑몽족 교회 믿음들이 건강한 것, 11월에 처음으로 흑몽족 지도자들이 같이 처음으로 모인답니다. 공산당의 감시 속에서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일들, 또 어린이 성경이 교회에 잘 전달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산에서 내려오면서 내려와서 제가 또 하노이에 내려와서 지하교회를 방문했어요. 한 선교사님과 함께 지하교회 가는 길이에요. 다시는 못 찾아갈 시장 골목골목으로 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지하교회 입구입니다. 바깥에서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요. 예배 시간도 굉장히 일렀어요. 아침 8시 반부터 하는데 늦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2, 3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동그라미 친 여자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집을 예배처소로 드렸어요. 그 자기 집 위에 층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 가정교회 이룬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수 믿고 자기 가정을 이렇게 예배 처소로 드렸던 오이코스 이런 하나님 공동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른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3시간을 드려요. 아이들도 꼼짝 않고 드려요. 같이 앉아서. 그 여기 앞에 보세요. 어린아이가 기타 쳐요. 기타 치고 같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린아이가 말씀을 나눠요. 제 한 3, 4학년 이 정도밖에 안 된 아이예요. 근데 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사역자랑 어린아이랑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성경 이야기, 성경 스토리를 잘 이야기를 해요.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 해요. 두 번을 하면서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요. 그 다음 내용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아침 예배를 찬양하고 어린이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사역자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적지 않게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지금 저희가 어떤 교회라고요? 지하교회예요. 지하교회. 지하교회 누가 지금 설교한다고요? 애가 설교해요. 그러면 경찰이 오면 누굴 잡아가는 거예요? 설교자 잡아갑니다. 제 부모가 궁금했어요. 근데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조용히 나왔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한테 아마 메일 보냈어요. 위험한 예배라고. 이들은 예배 드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저라면 우리 애들을 저렇게 데려다가 말씀 나누라 그럴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잡혀가면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자식을 앞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정말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참 충격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구나. 아, 그 자체가 저에게 참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제 또 제가 만나게 됐어요.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 한 분은 선교사 후보생이 한 명 있고, 여러분 보면 맨 오른쪽에, 그 다음에 강예림 선교사,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선교사, 또 말리 있는 선교사, 이렇게 있어요. 동그라미 친 분이 누구냐면, 정민경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말리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 권지상 선교사님, 정민경 선교사의 젊은 부부들입니다. 35, 32.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분이에요. 근데 올해 5월 12일에 말리에서 소천하셨어요. 그 보조족이랑 뚜아렉 미존도 종족에 사역하고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나셨는데 그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고, 사모님은 회복이 되셨고, 그 선교사님은 그냥 35살의 일기로 삶을 마감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모님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전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시간을 같이 지내다가 왔는데, 아벨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처럼 저분도 35세 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름을 받은 참 귀한 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계속해서 선교하며 순교자들을 배출해내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만으로 참 감사하고, 또 순교당한 분들의 가족들 만나는 영광스러움을 제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 이분은 8년 전에 추방당하셨어요. 베트남 초기 사역자신데 추방당하셨다가 다시 5년 만에 재입국하셔서 이제 교육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해 드렸어요. 가운데 있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 오레곤 지역에 사는 청년이에요. 우리 영락교회에 다니는 청년인데 문 라스트네임이 문이에요. 근데 은혜를 입고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 베트남 지역에 가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6개월 정도 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방학 기간에 학교 끝나고 이렇게 내보낼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베트남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제가 한국에 가서 또 치료도 받고 또 귀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미니카 최강규 선교사님, 우리 2년 전에 가족 수양에 오셔서 태풍을 막는 도미니카의 기도, 하루에 3번 알람 맞춰서 기도하라고 우리 하셨던 선교사님. 이분이 한국에서 큰 선교상을 받으셨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수상하는 언더우드 선교 대상을 이번에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다가 저랑 연결이 돼서 같이 만나고 교제하는 참 귀한 시간을 가졌고, 또 제가 한 지역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나는 임석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목사님, 제가 왜 방문했냐면 목사님 예배 중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에덴교회가 머지않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예배당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메일을 한번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그렇잖아도 참 궁금했다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교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같이 갖게 됐습니다. 그럼 목사님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됐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많은 곳을 보고 많은 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특별히 흐몽족 사람들, 또 흐몽족 지도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지역교회 헌신자들과 성도들, 또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참 많은 성도들. 제가 그 임석순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이 신방 같이 가자 그러셔서 신방을 갔어요. 참 제가 남의 교회 가서 신방 가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신방을 가자, 제가 왜 쫓아갔냐 하면, 그 목사님 교인이 많잖아요. 만 명이잖아요, 교인이. 일일이 신방을 못 다니시는데, 여기는 꼭 가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멀리 사셨는데, 교회 앞에 이사 오는 게 꿈이셨는데, 교회 바로 걸어서 2, 3분 거리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권사님의 소망이, 이제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교회 앞에 이사 와서 좋아서 눈물 흘리는 분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 이런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구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아, 참 감사하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고 살아야 하는가? 그분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성도들이 그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예,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저희로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예수님이 정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냐면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길 원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꿈과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그 주님 만날 소망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같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